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읽었는데 우리 마태복음의 본문을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 테니까요. PPT 좀 올려주시고요. 여러분들은 눈으로 이 본문을 집중해서 한번 같이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에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두 살로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인생을 살다 보면 의도치 않게 굉장히 좀 당혹스러운 순간을 맞이할 때가 분명히 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사회적으로 볼 때에도 마찬가지죠. 천재지변이야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저는 미국에서 볼 때마다 신기하고 참 가슴 아픈 그러한 사건이 학교에서 일어나는 총기 사건 같은 거예요. 이건 잊힐만 하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잊지 못하도록 계속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기사들을 보면은요,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모 입장에서 또 같은 미국 땅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저는 막 너무너무 속이 상해요. 그 자녀의 희생을 바라보는 부모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고 감히 어떤 말로 함부로 또 위로할 수 있겠단 말입니까?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요 저는요 하나님 앞에 아주 그냥 뭐 거침없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 그 가정은 도대체 어떻게 이걸 견딜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도 가슴 아파 보셨잖아요. 하나님도 예수님 잃어보셨잖아요. 그 자녀를 잃은 부모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잘 아시는데 왜 이걸 막아주시지 않습니까? 왜 이런 못된 일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도록 허락하여 주십니까? 하나님의 주권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이 원망하게 됩니다. 아이를 잃은 그 부모님이 어떻게 삶을 견딜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런 기사들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면 참 마음이 아파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성경 안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 아십니까? 오늘 본문이 그래요. 여러분 오늘 본문 읽을 때 여러분들 마음이 좀 어떠세요? 한 번에 쑥 그냥 쉽게 읽어지던가요? 저는 오늘 같은 본문을 만나면 눈이 동그래지고 가슴이 먹먹하고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싶고 그냥 그 자리에 눈이 머물러 있게 되더라고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2장 16절에는 심히 화가 난 헤롯이 베들레헴 지경의 두 살 아래에 그 미만에 있는 모든 아가들을 학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역사적 사실이고 상당히 참혹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이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것은 이것이 마치 미리 예견된 것처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섭리 안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묘사되고 표현이 됩니다. 왜냐하면 본문 2장 17절 18절을 가만히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이 이루어졌느니라 라고 기록을 해놓았기 때문에 아 이것은 마치 미리 예견된 것인가 미리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던 것인가 그러한 추측을 하게 하고 상상을 하게 하죠. 그렇다면 미리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견하시고 알고 계셨다면 왜 멈춰주지 않으셨을까? 왜 이런 끔찍한 일이 발생되도록 가만히 계셨을까?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본문 2장 17에서 18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마치 이 아이들이 다 학살을 당하여서 어미가 그 상황에서 슬퍼하며 통곡하고 애곡하는 그러한 모습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견된 것처럼 미리 그렇게 다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또 그것이 이루어졌다라고 성취되었다라고 표현하는 장면이 우리를 당혹스럽게 합니다. 자, 이러한 관점에서 신앙이 약한 사람들은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지 않으셨다면 어땠을까요? 그러면 그 많은 아가들이 학살될 일이 있었을까라고 질문해 볼 수도 있겠죠. 또 이에 관해 신앙이 아예 없는 사람들의 경우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아가들을 희생시키는 것인가 신랄하듯 질문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에 관해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입장을 가지고 계세요. 우선 마태가 기록하고 싶었던 것은 그 시대의 잔혹한 시대상을 먼저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어땠습니까? 왕을 보면 그 나라의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왕을 보면 그 나라의 시대상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성경의 예언대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메시아,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난다고 하자 헤롯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안하였어요.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협할까봐 두렵고 또 오늘 성경에 보면 스스로 화를 참지 못하여서 자기 성질을 이기지 못하여서 수많은 아기들을 학살합니다. 아주 포악하고 잔인했던 그러한 왕입니다. 유대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통치자로 기록이 되어 있죠. 이런 헤롯이 다스리던 때가 바로 이스라엘의 그 당시의 시대상이었습니다. 두 살 미만의 아가들을 다 죽일 정도면 이 왕이 제정신이 아닌 거죠. 정신 나간 거죠. 요세푸스의 유대전쟁사를 보면 훗날 헤롯이 죽을 때 어떤 일을 벌이는지 아십니까? 나 혼자 죽을 수 없으니 자기 옆에 있는 충신들을 산채로 다 매장하라고 시켜요. 그러니까 이 왕의 어떤 그 포악함은 우리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그런 왕이 폭정으로 다스리던 시대, 공포정치의 시대, 그 당시의 시대상을 마태는 기록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이 메시아의 도래가 간절했던 시대, 이 두 가지를 조명해 주는 거예요. 유아 학살 사건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 메시아에 대한 갈망, 오늘 읽으신 본문은 이러한 관점에서 여러분 해석이 반드시 되어야 해요. 두 가지의 이런 관점을 가지고, 왜냐하면 마태가 이 본문에 인용한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말씀이 바로 이러한 관점을 뒷받침하는 매우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베들레헴 지경에 아가들이 비참하게 이렇게 참혹하게 사례가 되자 어머니들의 그 들끓는 곡소리, 눈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을 보고 마태는 예레미야 31장 15절을 떠올려요. 왜냐하면 베들레헴 인근이 라마라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예레미야 시대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예레미야 31장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31장 15절, 예레미야의 31장 15절을 마태복음에서 마태가 그대로 인용하면서 그 지경의 그 어머니들의 애곡하는 베들레헴 인근의 라마에서 들끓는 그 어머니들의 통곡 소리를 예레미야를 통해서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라마, 베들레헴 인근 지역은 예레미야 시대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기에 어머니들의 슬퍼하는 통곡 소리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600년 전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할 그 당시 베들레헴 인근 라마에서도 참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BC 6세기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도성이 함락이 되고 성전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요. 지금 우리가 이사야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가 이 100년 뒤에 일어날 바벨론 포로기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포로로 잡아갈 때는요, 가치 없는 사람을 잡아가지 않습니다. 가치 없는 사람들은 남겨놔요. 병자라든지 노약자라든지 직접적인 어떤 영향을 나타내지 않는 영향권 없는 사람들은 잡아가지 않고 상대적으로 일을 할 수 있고 자신들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똑똑하고 건강한 남자들은 제일 우선적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집트로 망명하여서 도망을 가든지 아니면 이렇게 어떠한 사정이 있어서 병들었던지 약하던지 그래서 남던지 이러지 않은 대다수의 건강한 남성들은 포로로 잡혀갔다고 보시면 돼요. 심지어 여러분 예레미야도 포로로 잡혀갑니다. 끌려가요. 모르셨죠? 예레미야 40장 1절을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지금 선지자도 포로로 잡혀가는 상황이에요. 예,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볼 것도 없겠죠. 그러한 아주 처참한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보면 지금 방금 읽은 말씀 중에 어떠한 내용이 나옵니까? 예레미야가 포로로 잡혔는데 어디에서 풀려나요? 라마에서, 라마 인근에서 풀려납니다. 여러분 이게 힌트예요. 이 라마가 어떤 곳이냐면 포로로 잡혔던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풀려갈 수 있는 포로들의 최종 집결지였어요. 마지막 집결지. 그래서 여기서 풀어줄 사람은 풀어주고 바벨론으로 데려갈 사람은 데려갑니다. 그들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로의 가족들 입장에서는 이 라마가 마지막 희망이자 마지막 절망을 동시에 맛보는 그러한 장소예요. 그러한 장소. 왜? 여기서 풀려나지 못하면 영원한 이별을 맛볼 수도 있기 때문에 라마라는 곳은 가족들에게 그러한 의미였습니다. 포로 집결지. 그래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많은 이 이스라엘 어머니들이 건장한 남자들이 많이 잡혀갔잖아요. 그러니 많은 이스라엘의 어머니들이 라마로 집결하였어요. 자기의 아들의 마지막 모습을 확인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운 좋게 예레미야와 같이 풀려나든지 그러니 그곳은 어머니들의 끊임없는 눈물의 기도가 항상 보였던 항상 고였던 그러한 곳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이제 포로로 잡혀서 그 저쪽에서 바라볼 때 곧 바벨론으로 국경만 넘어가면 이제 영원히 이별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그 부모들이 기도를 할까요? 예? 얼마나 간절할까요? 하나님 한 번만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제 아들을 좀 제발 좀 보내주십시오. 아유 소문 들어보니 예레미야는 풀렸다고 하던데, 아유 소문 들어보니 누구누구는 좀 풀렸다고 하던데, 그 희망고문 아니지 않습니까? 아 내 아들도 나올 수 있을까? 그렇게 간절하게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던 곳이 라마였어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바라보면은요 이곳을 거쳐간 그 숫자가 수만에 달합니다. 예레미야 52장 30절을 잠깐 제가 보면 느부갓네살의 제23년에 사령관 느부사단이 사로잡아 간 유다 사람이 745명이니 그 총수가 4,600명이더라. 이것은 바벨론의 기록이에요. 바벨론은 귀족들, 카운트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만 카운트합니다. 역사학자들은 카운트 되지 못한 그러한 그 상대적으로 좀 지위가 낮은 사람들, 일반인들의 숫자를 더하면 수만에 달할 것이다 라고 쉽게 이야기하고 의견을 모읍니다. 자, 이 포로로 잡혀갈 날을 잡혀서 바벨론으로 후송되는 것을 기다리는 부모님들이 그 자리에서 아주 간절히 기도하였겠죠. 그 어떤 부모가 그 자리에서 아, 저거 저 말 안 듣더니 잘 됐다. 한 번 저 하나님한테 되게 맞을 줄 알았어. 이렇게 기도하는 부모님들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 표정이 왜 그러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얼마나 들끓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겠습니까? 라마라는 것은 그러한 아주 역사적 사실로서 증명된 그 어머니들의 기도 장소. 아마 이렇게 기도하셨을 거죠. 점점 시간이 갈수록 풀려나지 않는 것을 확인한 그 어머니들은 하나님 포로로 풀려나서 집으로 돌아올 수 없다면 그래서 우리가 만날 수 없게 된다면 건강하게라도 지켜주십시오. 아마 우리 어머니들은 그렇게 기도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없게 된다면 하나님 그 땅에서라도 건강하게 잘 지켜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그 심정이 뭐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이스라엘에게 라마라는 곳은 그러한 땅이었어요. 이스라엘 어머니들에게 라마라는 곳은 그런 애끓는 눈물의 기도의 장소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2장 18절과 살펴보신 예레미야 31장 15절에는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지금 내 자식이 포로로 잡혀가서 없어졌는데 무슨 위로가 되겠어요? 잘 키워놓은 자식 하나가 눈앞에서 바로 사라지고 없어졌는데 다시 볼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그런 환경 속에서 누가 가서 감히 어떠한 말로 위로를 한대 그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뭘로 보상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마태복음에서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루어졌다, 예레미야의 말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겠습니까? 그저 베들레헴과 라마는 역사적으로 늘 아픔이 많은 땅이어서 엄마들의, 어머니들의 눈물이 끊이지 않았다, 이 역사적 사실, 그 지명이 갖고 있는 아픔을 들춰내기 위한 그러한 단순한 목적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태가 이루어졌다고 인용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은 라마에서 들리는 어머니들의 한설인 통곡과 절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매우 매우 중요한 포인트예요. 단지 그곳은 슬펐다, 어머니들이 많이 울었다, 절규가 있었다, 아픔이 있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의 마태의 시대에도 이루어졌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까 읽으신 예레미야 31장 15절을 16절, 17절을 포함하여 한 목소리로 저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마태복음의 말씀만 딱, 그러니까 예레미야 31장 15절의 말씀 인용한 것만 슬쩍 보면 마치 이것은 참혹한 시대상만 얘기하는 것 같고 뭔가 아픔과 서름과 통곡이 있었던 역사적 사실만을 조명하는 것 같은 인용 구절이지만 선지자 예레미야의 글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귀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자녀가 돌아오리라. 하나님의 포인트는 여기에 있어요. 내 자녀가 돌아오리라. 눈물과 절규와 가슴 찢어짐과 아픔이 있었던 땅이지만 내 자녀가 돌아오리라. 구원과 회복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소망과 희망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5절에 그러한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이 16절에 바로 첫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눈물을 멈추어라. 이것은 하나님이 너의 눈물을 내가 멈추게 해줄게 라는 그러한 말도 됩니다. 그러면서 반복적으로 그들이 대적의 땅에서 너희들에게 돌아오리라 두 번이나 힘주어 강조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이 반드시 이루실 일들에 대해서, 또 역사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룬 일들에 대해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라고 꼭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그것이 두 번 세 번 반복될 때는 꼭 이루어집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내 자녀가 돌아오리라 하신 이 약속은 이루어져요. 그리고 실제로 이루어졌어요.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이스라엘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세요. 이스라엘이 다시 재건되고 이스라엘이 다시 성전이 복원이 되며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회복이 될 때 그 중심의 주역에 섰던 사람들은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던 자들이 아닙니다. 이집트로 피난하여서 도망갔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누가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합니까? 누가 성전을 다시 세웁니까? 누가 이스라엘 공동체의 리더가 됩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다시 세워요.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데 느헤미야를 시작으로 6세기에 스룹바벨, 여호수아, 이사야, 다니엘, 에스겔 같은 사람들이 포로에서 귀환하여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워요.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공동체의 리더가 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에 바벨론 포로로 이들이 끌려갈 때 어머니들은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하였어요. 그리고 그 기도 제목 가운데는 하나님 저에게 되돌려 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안 될 때에는 하나님 바벨론 지경에 가서 내 아들이 내 새끼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7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어떻게 하셨어요? 다 들으셨어요. 다 들으시고 그 자녀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어떻게 해요? 다 되돌려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머니들의 기도와 간구는요, 하나님 앞에 절대로 잊혀지지 않아요. 절대로 잊혀지지 않아요. 어머니들의 이러한 통곡과 또 눈물의 기도로 그 잔혹한 세상에서 자녀들이 어떻게 됩니까? 살아남습니다.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을 재건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힘을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계속 이어져 가는 일들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역사적 사실이에요.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자, 이러한 맥락은 한 번만 더 깊이 들어가면 예레미야가 인용한 라헬의 개인적인 삶 속에서도 나타나고 보여집니다. 예레미야는 당시 라마에서 그 어머니들의 통곡 소리를 라헬이 자식을 위해 애곡하는 것에 비유하는데, 라마라는 곳은 예레미야 시대의 그 포로의 집교지로서 어머니들에게 슬픔과 탄식의 장소이기도 하였지만 라헬의 묘가 장사된 또 지역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35장 19절과 사무엘상 10장 2절을 제가 같이 한번 잠깐 볼게요.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 사이에 있는 라헬의 묘실에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니라. 라헬이 죽었을 때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에브랏에 장사하였고, 사무엘상에서는 베냐민의 경계의 셀사라고 이야기하는데, 셀사라는 곳은 바로 이 라마에 속해 있는 그런 부락입니다. 매장지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개인적으로 조금 좁혀봤을 때 이 라마라는 곳이 한 여인의 삶에 또 비춰지는 장소로 나오는데, 라헬이 누구입니까? 라헬은 평생 자녀 때문에 하나님 앞에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던 여인입니다. 언니 레아에 비해서 출생이 아주 그 아이를 출산하는 것이 형편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늘 자녀가 없는 것에 대해서 핸디캡이었고 아픔이었습니다. 언니 그 레아를 보십시오. 아들들은 루벤, 장손부터 시작해서 4명이나 비롯이 되고, 심지어 후첩들까지도 아들을 막 낳는데 라헬은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녀 때문에 많이 고통하고 아파하였습니다. 훗날 어렵게 아들 막내 요셉을 낳았죠. 그리고 많이 기뻐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둘째 베냐민을 갖게 되었는데, 라헬이 어떻게 되죠? 베냐민을 출산하다가 죽어요. 그렇죠? 애를 낳다가 죽습니다. 그 자녀를 제대로 안아보지도 못했고 젖을 물려보지도 못했습니다. 얼마나 비통하고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또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가만히 보니 그 언니와 또 그 후첩들의 이 아들들 그 경쟁 구도가 보통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 막내 요셉을 낳았고, 요셉이 자기 동생을 지켜줄 만한 힘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베냐민을 낳다 죽은 이 피덩이를 보면서 그 라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걱정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쟤들이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형들이 해코지하지 않을까? 아니면은 그 언니와 또 후첩들이 시기하고 질투하여서 저 아이들을 없애버리지는 않을까? 그 아이를 놓고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엄청난 걱정과 그 안전과 또 아이들의 그 보이지 않는 불확실한 미래와 그 장래 때문에 아주 애끓는 마음으로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죽는 순간까지 기도하였을 거예요. 그래서 라헬이 많이 울었을 겁니다.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거든요. 라헬의 그 통곡 소리, 라헬의 멈추지 않는 그 기도들, 결국 이 기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여러분들 성경 역사를 통해서 잘 보고 계시죠? 하나님이 라헬의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 기도 소리를 다 들으시고 요셉을 어떻게 세우십니까? 자기 형제들을 다 살리는, 자기 형제들을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훗날 이스라엘의 민족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그 한가운데에 요셉이 쓰임을 받습니다. 애굽으로 팔려나간 라헬의 아들 요셉이 그 형들을 다 돕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동행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에는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더라, 함께 하심으로 이런 이야기들이 항상 붙어 다닙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가 어떻게 보면 요셉에 의해서 세워지고 진행이 된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셔서 척척척 이루어지는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라헬의 때부터 라헬과 요셉, 예레미야 시대에 포로로 끌려가던 아들들과 어머니들, 물론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재건이 되고, 물론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세워지며, 물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섭리가 나타나지만 그 가운데 뭐가 있었어요? 어머니들의 애끓는 기도, 통곡과 간구, 불안과 염려,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모두 기도로서, 눈물로서 상달되고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어머니들의 끊임없는 탄원과 기도 소리를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다 듣고 계셨다. 다 듣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그 기도대로 다 응답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문맥을 가지고 이러한 라마의 그 지역의 어떤 그 이야기들을 가지고 마태복음을 보셔야 돼요. 이제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본문을 다시 보시면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게 될 거예요. 자, 마태의 시대로 돌아오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베들레헴 인근에 많은 어머니들의 곡소리가 있었습니다. 애끓는 가슴 아픈 소리들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어쩌면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시대적 상황만을 보고 있었을 때에는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았다면 내 자녀들이 죽지 않아도 될 텐데, 그러지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 라고 원망을 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훗날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마태복음의 본문에서는 잠깐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이 일 후에 애굽으로 피신하시더라 라고 표현이 됩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의 생명의 안전과 그리고 아기 예수의 성장과 훗날 십자가를 지기까지의 그 여정 가운데 그 시작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아이들의 무고한 희생, 또 우리의 용어로 바꾸자면 순교, 그리고 또 어머니들의 통곡과 기도가 그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밑거름이 됩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기도했을 때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얼마나 아팠을까요? 하지만 그 일들을 통해서 분명한 변치 않은 사실 하나는 예수님께서 피신을 하셨고, 예수님이 훗날 지혜롭게 자라셨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셨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전 인류를 위한 구원을 완성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일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아가들의 대학살, 어머니들의 기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삶을 한번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이 사건을 모르셨을까요? 자라면서 이 사건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계셨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는 줄 아세요? 이 어머니들의 눈물과 통곡과 한서린 마음과 이 아가들의 희생이 값어치 없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매우 고귀한 인생을 사셨습니다. 하루를 허투루 살지 않으셨어요. 우리 예수님 복음 전하실 때 항상 누굴 쫓아가십니까? 과부들, 병자들, 세상에서 뭐든 다 잃은 사람들, 결핍 있는 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쫓아가세요. 이 아가들이 누구에 의해서 희생을 당합니까? 정치 세력들, 헤롯이라는 그런 정치적 왕, 자기의 힘을 갖추고자 하는 그러한 세상적 힘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그 로마의 큰 힘 앞에서 아이들이 다 학살당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예수님이 만일에 여러분, 만왕의 왕과 만주의 주로 오셨는데 그 세상의 정치 세력들과 그 힘 있는 자들과 친분을 가지고 즐겁게 먹고 마셨다면 이 어머니들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아니, 저 사람을 피신시키기 위해서 내 아이들은 다 희생당하고 죽었는데 저 사람이 내 아이들을 죽인 저 헤롯의 잔당들하고 저 정치적 세력들하고 먹고 마시고 웃고 즐기면서 그런 모습을 본다면 어머니들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한 번도 그랬던 적이 없어요. 로마의 정치 세력들하고 친하게 지냈던 적이 없어요. 헤롯 왕 앞에 그 정치적 힘을 두려워하든지 무서워하든지 아니면 거기에 굴복하든지 그러한 모습이 없어요. 매를 맞더라도, 비난을 받더라도 정정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딪히시고 자기의 삶을 그렇게 가치 있게 사셨습니다. 정치, 유력 정치인들과 세상의 권력을 나누어 가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약하고 연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 눈물을 닦아주며 그들을 세워주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 이 부모님들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내 아이들의 희생이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열매를 저렇게 나타내는구나. 그리고 훗날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죽음 이후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부활하시고. 자, 여기서 저는 이 어머니들의 마음이 굉장히 많이 풀려졌을 것 같아요. 무엇을 보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저 구원의 인류의 역사를 보기 위해 우리 아이들의 희생의 밑거름이 됐다면 예수가 죽었다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아가들도 죽었지만 다시 부활할 수 있겠구나, 희망과 소망을 보고 있는 것이죠. 자녀들의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십자가의 그러한 영광을 보면서 이 어머니들의 마음이 어떠한 위로를 받았을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전 인류가 구원의 길에 동참하게 되는 그 과정을 보면서 또 우리 아이들도 저렇게 함께 부활할 것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마음을 가졌을지, 물론 찢어지는 아픔과 그러한 고백들이 있었겠지만 아마 이렇게 고백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희생을 잊지 않고 이렇게 갚아주시는구나. 여러분, 마태가 이 신성하고 거룩한 우리 예수님의 태어나신 장면을 기록하면서 왜 굳이 이런 말도 안 되고 잔혹한, 읽을 때 은혜 안 되는 이런 구절을 왜 삽입했을 것 같아요? 무엇 때문에 보여줬다고 생각하세요? 굳이 안 들어가도 되잖아요. 설명 안 하고 그냥 예수님 태어나셨다, 그냥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왜 베들레헴에서 아가들의 그 모든 죽음과 어머니들의 통곡 소리를 왜 삽입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어머니들의 그 아픔과 그 아가들의 죽음을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또 중요한 것은 훗날 성경을 보는 모든 복음을 받은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 그러한 희생이 있었음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기억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이걸 잘 들어주셔야 돼요. 굳이 이 어려운 장면을 삽입한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장면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우리 후대에도 이러한 일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기 위함입니다. 천국에서 이 모습을 보고 있는 이 아가들, 이 어머니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것이 기록되었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수고를 잊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은 그것을 다 기억하고 기록하시는구나.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러한 것들이 아주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을 보면 성도들의 모든 기도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하고 계시죠. 제가 읽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거문과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스크린 잠깐 멈춰주세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취급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그것이 향으로 표현이 되는데 금 대접에 놓여 있고 이 향이 하나님 앞에 천사들에 의해서 올려가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어머니들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금 대접에다가 담으세요. 무슨 뜻입니까? 귀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나중에 훗날 이 기도들이 천사들에 의해서 옮겨집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눈물 날 때 많이 있으시죠? 특히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또 남편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또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또 시댁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많은 눈물이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눈물에 대해서도 어떤 기록을 하는 줄 아십니까? 시편 56편 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기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흘리시는 그 눈물 하나하나까지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병에 담으세요. 그리고 이것이 주의 책이 기록되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책이 기록된 것은 그것을 지울 수도 없고 뺄 수도 없고 더할 수도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기억, 기록을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어머니들의, 모든 우리들의 그런 기도소리를 들으시고 눈물을 병에 담으시고 소중하게 다뤄주시죠. 이것을 예레미야 31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다 들으시고 그 눈물을 다 병에 담으시고, 아마 일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우리 어머니들의 기도는 다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요, 그게 내 자식에 관련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전 우주적 문제가 돼요. 어떤 사람이 볼 때는 학교에서 아주 작은 이슈 같지만 그것이 지구가 멸망할 것 같은 그러한 중압감을 느끼는 게 우리 어머니의 기도예요. 때로는 우리 어머니들이 와서 막 너무 심각하게 기도를 하면 목회자 입장에서는 겁이 나요. 왜냐하면 중한 기도 제목들을 늘 다루다 보니까 저 또 무슨 큰 병 아닌가? 아, 누가 또 돌아가시나? 이래서 물어보면 어쩔 때 보면 좀 다행이긴 하지만 당황스러울 때도 있어요. 네, 그러나 그것이 구체적인 예를 들긴 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대상자가 계실 수도 있어서 들어보면 아니 저걸 저렇게까지 울면서 그래도 우린 일상인데 예를 들면 뭐 애가 말을 안 듣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학교에서 애들하고 문제 있고 뭐 이렇게 아침 점심 저녁으로 우리가 기도하듯이 아이들은 아침 점심 저녁으로 싸우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거친 말들이 오가고 아주 상스러운 아이들 같고 내 속에서 난 아이 같지 않고 이러한 모습들은 일상인데 그것을 가지고 와서 부모님들이 기도할 때는 천지가 무너지는 것 같은 심정으로 와서 기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그 우리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리더 중에 한 분이 예배 끝나고 남아서 기도를 해요. 근데 목회자들은 두 가지 관점이 있거든요. 예배 시작 전에 일찍이 와서 구석구석을 살펴요. 모든 목회자가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 교구 담당하는 목사님들은 혹시 우리 성도님 중에서 예배 일찍 와서 기도하는 분 없나 예민하게 살핍니다. 뭔 일 있는 거예요. 보통 예배를 일찍 나오지 않잖아요. 우리 수요 여성 예배도 아까 찬양할 때 중간쯤에 다 들어오시던데 자녀들에게 아무리 잔소리해도 소용없죠. 어머니들이 그러한 모습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역시 그러하다. 일찍 와서 기도하면 뭔가 사단이 난 거예요. 또 하나는 예배 끝나고 남아서 기도하면 또 사단이 난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예배 전후를 항상 살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루는 예배가 이제 끝났는데 어머니 한 분이 남아서 아시는 리더분인데 남아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아주 간절하게 눈물을 뚝뚝 흘려가시면서 다 갔는데 다 이제 다 나가셨는데 혼자 남아서 그래서 걱정이 돼서 문자를 드렸어요. 아 무슨 일 없냐고. 그런데 그 뭐 상황은 자세히 이야기 안 했지만 한 줄을 요약하기는 이런 겁니다. 엄마로서 자녀에게 좋은 본을 못 보이는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아이들에게 미안하다. 이 단 한 구절이 그 어머니에게는 통곡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한 구절이 이 어머니에게는 가슴 찢어지는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실까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물론 우리 상황이 예레미야 때 같지 않아요. 그럴 수도 있죠. 우리 상황이 라엘과 같지 않을 때도 있어요. 또 우리 상황이 마태의 시대와 같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어머니들의 기도는 그때와 다를 것 없는 눈물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늘 그 시대상에서 만났던 암울한 현실과 부딪히게 돼요. 여러분 라마가 그냥 성경에 있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살고 계신 것이 다 라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나의 직장, 나의 가정, 때로는 내가 섬기는 나의 어떤 교회의 처지, 특히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믿지 않는 시부모나 친정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어머니들의 눈물이 어때요? 그리고 상황이 어때요? 상황은 늘 암담해요. 기도해도 변하질 않아요. 10년을 기도해도 심지어 임종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도 어쩔 땐 하나님이 듣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속상함이 있고 절박함이 있고 이 실패감, 좌절감, 상실감 이런 것들이 늘 우리의 기도 앞에 부딪혀 나와요. 마치 예레미야 포로 시대의 그 70년의 공백처럼 마치 이스라엘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당시에 헤롯 왕이 잔인한 폭정을 하던 그런 암울한 때처럼 때로는 라엘과 같이 죽음의 앞에서 아무런 현실의 응답이 나타나지 않은 때처럼 우리의 기도가 그럴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응하였다, 무엇이 이루어졌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계십니까? 그 모든 기도들을 내가 다 듣고 있었다. 그 모든 간절한 기도들을 내가 하나도 땅에다 떨어뜨린 적이 없다. 너의 자녀를 반드시 돌아오게 하리라. 여러분 심방을 해보니까요 우리 어머니의 기도 제목들이 딱 두 개예요. 첫 번째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데 육체만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인격적 만남을 아이들에게 갖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만난 하나님처럼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고 만날 수 있을까요? 또 하나는 목사님 우리 아이들은 아예 교회를 안 갑니다. 세상에서 방황하고 저렇게 있고 제가 그래서 너무너무 몹시 속이 상하고 가슴이 아픕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전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이 우십시오. 애곡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탄원하십시오. 눈물로 매일매일 나가십시오. 겉으로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거 생략하고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두 개가 같이 가야 돼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좀 이따가 찬송 부르면서 기도할 텐데요 기도하세요. 소망 가운데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예레미야 31장 16절 17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계세요.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가 내 자녀를 반드시 돌아오게 하리라. 너에게 소망과 구원의 희망을 너에게 주노니 내 기도대로 내가 반드시 그들을 돌아오게 하리라. 우리는 돌아오게 하기를, 건강에 돌아오게 하기를 그 정도까지만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까지 응답하셨어요? 그들을 다니엘이 되게 하시고, 그들을 스룹바벨이 되게 하시고, 민족의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이 세우세요. 하지만 70년의 시간이라는 것이 있고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러한 간증들이 삶에, 제 개인적인 삶에도 많을 뿐만 아니라 너무나 많이 봐요. 그래서 어머니들의 기도가 최고인 것 같아요. 어머니들의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낙심될 때 있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눈물 나올 때가 있죠. 이게 과연 될까라고 고민할 때 있죠. 부모를 위해서 기도할 때, 또 시댁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절벽과 암흑을 만난 것 같고 정말 이 헤롯 왕을 만난 것 같은 그러한 공포정치와 같은 두려움과 절박함, 또 절망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듣고 계세요. 반드시 여러분들의 기도대로 응답해 주세요. 그게 어머니의 기도예요. 왜 포기하시려고 하세요? 대부분 보면 우리 어머니들 가운데 기도를 멈추신 분들도 가끔 계세요. 지난주 토요일 날 다이너에서 신방을 했는데요, 기도 제목을 나누다가 제가, 저희 이제 부모님 믿지 않았잖아요. 제가 집안에서 첫 번째 크리스천이었기 때문에 그 전도하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그분이 갑자기 표정이 굉장히 어두워지셨어요. 그래서 가만히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듣다 보니 제가 큰 깨달음이 있습니다. 어느새 보니 전도되지 않은 부모님을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기도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간증을 듣다 보니, 목사님하고 신방을 나누다 보니 제가 왜 기도하고 있지 않았는지 너무 의심이, 왜 그러한 일들이 있었는지 돌아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세 번에 걸쳐서 이야기하신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음성은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신다, 반드시 너의 기도를 듣고 있다. 그러니 여러분 무엇입니까?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시대상만 바라보고 참혹함만 바라보고 포로 그때만 바라보고 아니면 내 죽음 앞에서, 현실의 절망 앞에서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뿐만이 아니라 예레미야를 보고 라엘의 이야기까지, 창세기까지 살펴본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은 현실 앞에서 그냥 멈춰버려요. 때로는 우리가 그 현실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포기해버려요. 그리고 스스로 낙망하고 스스로 너무 작게 생각해요. 에휴, 뭐 이거 기도한다고 되겠어? 내가 지금 내 처지가 어떤데 뭐 이래가지고 되겠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들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금대접에다 담으세요. 여러분들의 눈물 너무 소중해서 주의 병에 담으세요. 한 방울도 떨어뜨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왜 포기한단 말입니까? 왜 절망 속에서 허우적거리기만 한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작습니까? 그렇지 않으세요. 그 아이들의 대학살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어금니 꽉 깨무시고 결단하십니다. 너희들의 희생이 어떻게 않게 위해. 우리 예수님이 그걸 보면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십자가를 어떻게 질 수 있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깨에 짊어져 있는 그 희생과 그 숭고한 그 기도들을 보십시오. 그것을 가슴에 담고 십자가를 가는 거예요. 그 아이들의 죽음을 기억하고 그 어머니들의 기도를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 소리를 다 기억하고 계세요. 작은 신음도, 우리의 자녀들의 문제 얼마나 많습니까? 이 자리에서 다 얘기하기 좀 못하지만 정말 복잡하고 다다한 문제들이 많아요. 어떻게 내 자식은 정상적인 자식이 하나도 없죠? 어떤 부모님들의 기도 제목을 우리 소그룹에서 아주 웃기는 얘기가 나왔어요. 다들 기도 제목을, 어머니들 기도 제목을 들어보면요, 애들이 제대로 된 애들이 하나도 없어요. 대부분 다 ADHD 뭐 같고요, 하이퍼액티브 다 있는 것 같고요, 정상적인 애들이 없어요. 그래 어머니들이 다 기도할 때 어떻게 돼요? 막 눈물 콧물. 내 애는 괜찮을까? 여러분, 그 애 중에서 최악이 저예요. 예,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요 아주 획일적인 나이였어요. 통지표, 우리 옛날에 통지표죠, 국민학교 때 그 생활기록부 란을 보면 이게 선생님이 애를 저주한 건지 평가한 건지 구분이 못 될 정도의 이야기를 적어놨어요. 항상 첫 시작에 이니시에이션이 이렇게 돼요. 주의 산만하고 폭력적이며 주의 집중하지 못하고 학업에 큰 방해가 됩니다. 그게 음성 지원이에요. 어머니가 상담만 갔다 오면 저를 막 두드려 패는 거예요. 보통 상담을 갔다 오면 뭐 치료비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어머니 넌 오늘 죽었어요. 저는 아주 두려움과 떨림 앞에 말도 못해요. 여러분 다 이야기하면요 오늘 밤새서 저의 그 성경 한 권 가능해요. 최악, 정말 최악 중에서 최악. 지금 너무 아름답게 포장한 거예요 이것도. 그런데 그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자녀가 목회자가 되잖아요. 이 앞에서 지금 설교하고 있잖아요. 이 말이 돼요? 그래서 제 어머니가 큰 신앙의 위대한 분인가요? 아니요. 우리 어머니 기도할 줄 모르세요. 기도가 앞뒤가 없어요. 뭐 내용이 없어요. 대표기도 한 번도 시켜본 적이 없어요. 가족 예배하거나 기도할 때 앞뒤가 없으세요. 정리가 안 되는 분이세요. 중언부언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딱 이렇게 기도하세요. 아버지. 그리고 울어요. 끝. 두 개가 다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아버지 안에 모든 컨텐츠를 다 담아서 하나님을 들으세요.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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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이런 저런 거지. 알아서 그냥 대충 얘기해도 다. 그리고 차마 구하지 않은 모든 것까지도 다. 그 자녀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는 목회자로, 하나는 초대교회 여성예배 순장으로, 리더로 그렇게 섬기며 살잖아요. 우리의 자랑이 어떠함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황은 다 암담해요. 이 기도해도 도저히 안 된다 싶을 상황에 항상 놓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된다. 너의 자녀를 돌아오게 하리라. 부모들의 기도 제목이 구체적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벌써 알고 계시잖아요. 눈물과 그 기도 소리 탄식만 들어도 하나님은 뭘 원하는지 알고 계시잖아요. 내 자녀들이 너희들 앞에 돌아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라고요.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주변의 모든 곳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반드시 변하고 역사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러한 말씀을 사실 오래 전에 준비하였는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어머니 날, 어머니의 날, Mother's Day 그 위에 지나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게 참 감사해요. 왜냐하면 어머니의 날이 가만히 보면 어머니의 날이 아니에요. 어머니들이 고통받아요. 저도 저녁에 찾아갔는데 저희 어머니가 어마어마한 식사를 준비해 놓으셔서 저희들에게 도대체 어머니의 날인지 자식들의 날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또 어머니의 날에 상대적으로 굉장히 가슴 아픈 어머니들 되게 많은 거 아시죠? 아이를 만날 수 없고 남편을 만날 수 없고 마땅히 존경받아야 되는데 기도 제목은 현실은 그렇지 아니해서 여러 사연 있는 그런 어머니들에게는 어머니의 날처럼 참 괴로운 날이 없죠.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기도 제목으로 나오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을 위로할 능력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을 온전히 위로하세요. 아마 지금 깊은 음성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스려주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음성 주시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낭망하시죠? 절망되시죠? 포기하고 싶으시죠? 여러분 그러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기도 제목을 절대 떨어뜨리지 않으세요. 그래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요 여성 예배를 빠지지 않고 나오십시오. 이 귀한 공동체를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우시고 기도로 채우시고 여러분들의 소원과 간구의 기도 제목으로 다 적으세요. 여러분 제가 함부로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수요 여성 예배기 때문에 아름다운 공동체여서 특별히 얘기합니다. 저와 내기 하나 하시죠. 오늘 여러분들 소그룹 가시면 소그룹 나눔 가운데에 기도 타임 캡슐을 나누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1년과 10년과 30년으로 끊어서 기도 제목을 내어놓고 그 기도 제목이 하나님 앞에 응답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저하고 한번 내기해 보시죠. 저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순수하게 믿고 확신하고 아멘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구원의 길을 위해서 친히 열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